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한국은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 2만 명, 하루 2천 명 사망해서 세계는 코로나19로 사망의 권세와 사투 중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고 못 세우느냐에 따라 수많은 생명이 좌우되는 현실을 목도 중입니다. 사람과 이웃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리더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은 부활, 다시 살아남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도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십시다. 설교 들을 때 핵심 단어 부활을 생명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도마를 한 번만 소개합니다. 열두 제자를 소개할 때 그 기록 속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려 세 군데나 소개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다소 엉뚱한 발언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2, 3마일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병든 오빠를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죠.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일부러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십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돌로 치려 하는 그곳 유대 지역으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래, 지금은 빛이 있는 낮이 아니냐. 빛이 있을 동안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야. 아주 애매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가시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두모 도마라고 합니다. 디두모는 아람어식 표현이고 도마는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해요. 도마의 이 발언은 이 맥락에서 풀 수 없는 발언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베다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시기를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고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 디두모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이때 디두모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박힌 손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 안 보면 안 믿겠다는 것이죠.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오늘은 제가 도마가 한 말 두 마디에서 부활의 의미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도마가 이야기했고 20장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말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한 말에서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싸움에 앞장서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원수들과 전쟁을 치르는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에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했을 때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따라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데 참여하자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메시아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에 유대인들로서 상당한 추종자들을 거느리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가 많이 출현했었습니다. 당시 메시아 운동은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게 되면 실패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양반, 그 메시아는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오직 않았군. 이라고 결론을 내릴 뿐입니다. 당신이 모시던 메시아가 이방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당신에게 주어진 옵션은 해방이니 혁명이니 하는 꿈을 접어야 해. 아니면은 그 잡혀 죽은 리더의 동일한 가문에서 다른 메시아가 나오면 모시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이런 생각을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마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즉 도마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결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의 생각과는 별개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운동하는 메시아 사이에 연결점이 도마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도마의 두 번째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맥락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 타이틀을 빼앗는 행위예요. 메시아 예수를 주라고 했으니까 모든 영광을 황제에게 라는 입술의 고백을 반역적 격문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갑자기 두 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이 세상 임금 시제이냐, 이런 중차대한 선택의 시점에 도마는 예수님을 주라 불렀던 것입니다. You are my Lord. 현존하는 황제를 반대하는 반황제 운동의 출발인 것입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는데 그 신의 아들이 메시아와 같아?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갖게 되면서 로마 황제라는 신의 아들에게 저항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영어로는 The Lord, 헬라어는 Kyrios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올리는 찬사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에게 Kyrios, 주라는 타이틀을 붙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맹세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부활이란 소문자 GOD 신의 아들이 대문자 GOD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황제는 절대자입니다. 어지간한 반란,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 절대자입니다. 올라오는 보고에 의하면 유대 땅의 한 지도자가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독수하의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항상 듣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자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한다는 것이죠. 초자연적 해피엔딩이라는 말에 눈 하나 깜빡할까요? 안 합니다. 작은 유대민족 가운데 하나의 문화적, 종교적,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주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황제를 도전하는 타이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 Kyrios라는 타이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신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굉장히 은밀한 컬트예요. 사이비라는 것이죠. 숨어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My Lord, My God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은 초기 크리스찬 운동은 은밀한 운동이 아니에요. 컬트가 아니에요. 신비한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 깨달음과 그 영성을 가지고 사이비 그룹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로마는 상관 안 합니다. 황제의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My Lord, My God라는 도마의 고백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러한 고백의 정황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이라는 사건이 뒷받침된다면 그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황제의 나라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새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가 되신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즉 언약이 완성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영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활은 현존 나라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새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그 새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적으로 큰 틀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의 죄 용서 문제, 내적 영적 문제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 죄를 속함을 받았다는 축소된 의미에서 갇혀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영적 의미로 축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가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죽음과 거래하고 맞바꾸는 그런 교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굴복시키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의 강약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은 좀 약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메시아 운동이요, 부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란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한 이후의 삶,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저항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말과 고백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러 가자 메시아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그 메시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의 말과 도마의 고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부활의 고백, 부활의 선포, 부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